안녕하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웨스턴 호텔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포도나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열을 때, 두 종이를 보게 됐는데, 50세 이상 되신 분 아직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는 않겠지만, 한달 전에 말한 건데 이것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기 바랍니다. 네, 성경책에서 이게 떨어진 거였는데요. 형제님, 우리가 이 핑크색으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50세 이상은 이렇게 진액이 풍성하다고 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제 분홍색으로 돼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이 마더스 데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기념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없지만은 분홍색으로 된 뭔가를 여러분에게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셔서 제가 참 기쁩니다. 공항에 가까운 이곳에까지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5분이나 정말 비행기가 연착돼갖고 간신히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번 교통의 주제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한 20분 좀안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서 믿는 이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쁘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이 잘안 될지라도,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의 그런 체험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영역이 그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건 안 좋은 날이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영향받지 않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이번 주말의 첫 번째 부담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진리를 말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칙이나 진리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행복할 때입니다. 기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안에서나 신약 안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운, 아주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기쁨 그 자체이시고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얕은 방면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겠네.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깃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의 우물을 기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행사를 만국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만국에 높이며 시온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스라엘 크신 분이 너희 중에 크시다다. 많은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이름이 많은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에미 바버가 쓴 그 찬송에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시는 것이다. 깊게 마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이거는 매우 그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우울한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실망스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환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인류들에게 있는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 우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인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낙심된 투로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우물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영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기쁨이죠. 갈라디아서 5장이죠. 맞죠? 또한 평강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이 많은 미덕들은 이 미덕들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전체에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손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그랬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나는 두 개씩 매일마다 약을 먹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는데 이틀 전에 닥터한테 갔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는 것은 이제 혈압을 잽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약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근데 그 간호사가 나한테 축하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혈압이 113에 73이라고 그래서 나 아주 심장병 걸릴 뻔했습니다. 너무 정상이라서. 주님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해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잠언 어딘가에 보면 기쁨이 약이라고,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또 화내고 얼굴 길게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쁨은 기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지만, 우리도 그분의 파트너들, 동반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분과 하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즐거움의 높은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우리 그 옷자락에 흐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자락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머리신 그분의 몸 아닙니까? 기쁨의 관유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매님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이 기쁨의 기름이 이 차가 가는 것은 이 기름이 없이는 안 되죠. 이 기름이 없이는 항상 소음이 있죠. 덜그덩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그런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기름이, 기쁨의 기름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방식으로 달리게 합니다. 덜커덩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제 첫 번째 부담입니다. 이 북가주에서 행복한 여러 그룹의 자매들이 여기저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 온 게 좀 더 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32 이 기쁨과 거룩한 이 기름이 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의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화나 있고 울 때는 여러분 기쁘다 불 그 기쁨의 그 기름이 표시가 안 나죠. 제자들은 아주 그 영으로 가득 차서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5, 16,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러나 얼마나 이것을 살아냅니까? 내가 외울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더 내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 구절을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여러분을 기쁨의 그 근원에 연결하는 거죠. 기뻐하는 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60살이 넘었지만 결국 내가 발견한 비결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들이박아도 내 펜더를 찌그러뜨려도 화가 막 끓어오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참 펜더만 찌그러졌네요. 아주 내 머리에 이런 세포가 안 다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잃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안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아주 불행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죠. 인생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 이거 불공평해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라앉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은 이 부활 생명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 같은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뜁니다.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아웃라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집회라기보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주는 그 강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북가주에서의 주님의 회복에 안에서 그 필요를 여러분에게 이 베어리에리하고 이 북가주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느꼈던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하고 우리는 함께 이 24시간을 같은 부담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방법으로 특별히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회에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는 잊어버리고 저는 새로운 거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음의 축복은 또 증가의 하나님의 경륜의 증가의 축복은 교회의 증가와 확장을 위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의 증가와 축복을 위한 그 열매 맺음과 확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한 그분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 외에 더 큰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 말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열매 맺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꾸준한 것인데 이 열매 맺음은 그리고 또 이 확산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넓은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분의 신성한 그 회의를 통한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신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다 못 받아 적으셨으면 이제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부르심 받은 족속인 아브라함 그 이전에부터 이미 사람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족속인 그 속에 그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부르심 받은 족속이죠. 그들이 율법,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좀 멈춰졌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었습니다. 그 율법의 시대 비록 어두웠지만 그 축복은 증가와 확산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에게 이미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왔을 때에 이 열매 맺음의 축복이 이 확산의 축복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사도들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의 시대, 오는 왕국의 시대, 회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증가되고 확산되고 열매 맺는 것, 꽃이 피고 사막이 물이 가득 차고 열매들이 자라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영원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심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요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저녁에 이 주말에 나는 이 축복을 특별히 여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자녀를 낳는 것에 관한 것, 축복입니다. 후손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 나머지 집회들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육체적으로 우리 그 육체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죠. 이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산이고 이것이 바로 증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맞습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물질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자녀에 비하면 우리가 낳는 그런 영적인 자녀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형제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그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교통은 주로 그것에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담이 오늘 아침 제게 왔습니다. 어저께 형제님들한테 여기 프린터 된 대로 이거를 다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걸 한쪽 옆에다 두고 새로운 그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12시간 이내에 주신 신선한 부담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정리할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웃라인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참 많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여러분 아시죠? 벤자민 첸 형제님, 최근에 돌아가신 그 형제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분홍색으로 아마 이것을 구절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장의 자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다만 창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뭘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복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참 스마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 주제가 나왔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사람들이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매 맺고 확산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증가와 확산이란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매님들, 이 사실을 자 보십시다. 여러분은 태어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조되셨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죠? 그분의 형상대로 여인으로 태어났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증가가 없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모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근데 너 열매가 어디 있냐? 어디에 확산이 있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축복했건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생육하고 왜 번성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땅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채워야 합니다.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땅을 충만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정복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아주 맹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복하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길은 정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형태의 사탄 아래에 있는 모든 거역하는 것들을 다 정복시켜야 합니다. 그분의 창조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아담이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아담이 있죠. 이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충만해졌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축복이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또 9장에 보면은 홍수가 홍수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홍수가 모든 생물들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렸죠. 거기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홍수에 다 이 홍수가 있은 뒤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그분의 어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모든 인류들이 타락하고 창세기 6장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러나 심판 뒤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성경에 있는 많은 여자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라의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에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여자들의 태가 다쳤는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큼 그런 건 저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분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가서는 사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혹은 생명의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와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도 이 생리적으로 그게 다 끝날지라도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의 처음에 거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말에 제 부담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나는 영적인 후손을 가질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올 수가 없어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여기 앉아계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복음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죠. 레베카는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좀 덜 알려졌는데요. 사사기에 마노아의 아내 그는 삼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주 큰 또 사사였습니다. 또 헤나가 있죠. 한나 아주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이 시대를 전하는 신원자여 이 사사인 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태도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펐고 결국은 신약에서 보면 침례자 요한의 엄마를 보십시오. 아기를 낳을 시 나이가 훨씬 지난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절들을 얼마나 볼 때에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또 말했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 선두자 같은 요한의 엄마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서 보면 주님 한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잉태치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이러한 여인들의 자식이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한 구절에 있는 이러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한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절에 있는 이러한 사상을 더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장 13절입니다. 이 시편에서 볼 때도 여러분께서 할렐루야 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잉태치 못하는 자들로 아이들을 기쁜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장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장 27절입니다. 아까는 1장 13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절인데 127장 3절입니다. 시편 127장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장 3절. 여기서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요 또 우리의 상급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이러한 각주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의 각주를 보면 우리는 다만 이렇게 아이들을 생산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가를 축복하시며 이러한 증가는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보심과 축복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들 잉태치 못하시는 분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자녀들을 갖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이 결심하는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의 열매가 상급이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런 것이 축복이라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성들을 볼 때 어떤 때는 그들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사라의 경우를 볼 때도 제가 창세기 11장 13절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우울한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사라 이름이 바뀌기 전일 때 사라가 잉태하지 못할 때 라헬의 경우를 또 볼 때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경우를 볼 때도 라헬이 잉태하지 못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잉태치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의 잉태하지 못함이 나오며 또한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잉태치 못함이 나옵니다. 한나에게 이중에 이러한 분깃을 남편이 주었지만 한나를 다른 아내보다 다 사랑하였지만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가 왔을 때 그들의 태가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이러한 구절들을 미리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17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를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며 영원한 이러한 언약을 그의 자손과 그로부터 나올 자손을 위하여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아브라함을 위한 그러한 자녀를 주어서 한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생산한 그러한 자녀이므로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께서 유일하게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 안에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여러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러한 생명의 때에 오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불가능한 것에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나이와 이러한 모든 것에 관계없이 이러한 것을 넘어서 은혜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여전히 사라에 관한 경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의 그러한 때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사라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시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낳은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웃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농담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세나 된 이러한 사람이 90세가 된 그러한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주 큰 농담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의 그런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의 바깥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영역 안에 계시며 그분은 신성하시며 비밀스러운 이런 영역 안에 계십니다. 이런 영역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이러한 생,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일을 하시며 그래서 사라가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 하늘의 자손들과 땅에 속한 이러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됩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입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입하여 내일도 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믿음을 주입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북가주에서 증가와 이런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음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의 그러한 증가가 교회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웃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로 형제님들이 불가능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이런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웃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믿을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베카의 경우를 봅시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봅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많은 이러한 이스라엘 선조들이 잉태하지 못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아내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가 나오는데 이 간구는 오 여호와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아니지만 당신은 이십니다. 이러한 것이 열매 맺음의 이런 원칙입니다.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놓치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주님께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 운명인지 아니면 제가 열매를 맺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호와의 방문이 이러한 구약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이러한 또한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기에서 미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잉태치 못함이 있으나 하지만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시린의 그러한 헌신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방문하신 하나님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아내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삼손이라고 이름하였고 그 삼손이 자라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 다른 이러한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나의 경우를 봅시다. 한나는 사무엘상에 나오죠.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구약을 꺼내셔서 이런 구절들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나가 잉태치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시고 또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있으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저의 이론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참된 그러한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기적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것이 신성한 것이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러한 태를 닫으셔서 여러 그 여인들이 포기하게 하며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니 이런 상황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자신께서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태를 여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쟁자였던 한나의 경쟁자 작가가 글을 아주 쓴맛을 느끼게 하였고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한나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리고 엘리가 평강 안에 가라 너의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태를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한 가지의 원칙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면에 있어서 사람의 측면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기도하였고 한나도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쓴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매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태가 다쳤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태가 하나님에 의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과 합하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옳게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진실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여인들과 같다면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들을 마치고자 하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엘리사벳의 경우입니다. 1장 7절을 볼 때 시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벳이 수태치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기도가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그 장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침례자 요한이 이러한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장 마지막이며 또 가장 큰 자인 이러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였으며 성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전해온 선두자였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의 이러한 간구가 들려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었고 또 16절에 보면 또한 마리아가 나이가 많을 때에 자식을 낳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더 후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이 수태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십시오. 1장 37절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약속이 능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약속 가운데 살아야 하며 이러한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런 참된 열매 맺음 이러한 것과 확산을 위한 그런 길입니다. 몇 시입니까? 제가 너무 길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잠깐의 쉼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9시에 마치려고 하니까 10분이 남았네요. 자매님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분명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달콤함이 있고 격려받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 메시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말에 자매님들 우리는 열매 맺음과 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증가와 확산을 말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7편 3절에 그러한 각주를 본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장 3절입니다. 오늘날 북가주에서 이런 회복을 볼 때 하나님의 증가 또 심지어는 숫자에 있어서의 이러한 증가가 제가 느낄 때 봄이 오는 이러한 그런 부흥이 오는 이러한 길목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기쁨이 발하기 직전의 이러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열매 맺음이 돌아오는 이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1963년 3년에서 73년 이 나라에서 주의 회복이 처음에 있었던 이러한 시대에 만 배의 이런 증가가 있었습니다. 30명에서 3만 명으로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증가가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그렇지 못했는데 그것은 증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증가가 없었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뭔가 어떠한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이러한 신성한 그러한 법칙에 온전히 따른 이러한 종류의 증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만의 그러한 법칙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부활의 이러한 법칙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갖고 태가 열리는 이러한 것은 여호와의 오심에 의한 것이며 또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때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뜻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두 분, 세 분께서 수분과 몇 분간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메시지를 기초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그 아내를 데리고 이런 아비말렉에 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까지 이러한 그 당시에 있던 여인들의 태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시는데 이러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주님과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